고장난명이라는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어려우시죠? 그런데 뜻을 풀면 모두 다 아는 사자 성어입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뜻이죠.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노력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낸다 할지라도 다른 한쪽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속담입니다. 성경 모든 쪽을 관통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역사가 일어날까요?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실 때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배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신 사건 하나, 그리고 또 다른 사건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 신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도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첫 번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오늘 본문 첫절 16절에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시몬이라는 인물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의 본명이자 그가 예수님을 만나 사역하기 전까지 그가 사용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본문을 같이 담고 있는 공관복음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전날 저녁 수도 없이 그물을 내리다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이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이 목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목수였습니다. 베드로는요? 맞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어떻게 그물을 던져야지 고기를 잡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목수, 물고기의 물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부에게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무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고기가 잡혔다. 그때 베드로를 제외한 그의 모든 일행은 물고기에만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물고기를 수고해 갑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그의 시야를 들어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하기 전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사명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그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기쁨과 천국 소망을 먼저 갖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무엇 하는 것, 행위의 관점을 두기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존재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기 이전에 그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 그가 변화되어 새 사람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세상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힘이 없는 가르침이 뭔지 아세요? 나는 믿지 못하는데 너는 믿고 공부해라 입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신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TV를 보통 뭐라 그러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보상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보상자 보지 말고 들어가서 뭐 하라 그래요? 공부하라 그래요. 그리고 애가 방으로 들어가면 부모님 뭐해요? TV 켜고 TV를 봐요. 여러분, 가르침은 뭐죠? TV는 나쁜 거야. 보면 안 돼. 너를 멍청하게 해.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바르는 부모님은 그 가르침을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애가 들어가면 바로 TV 켜잖아요. 이런 가르침은요, 영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일하게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먼저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요, 뭐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 믿지 못해. 나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믿지 못해. 근데 너희들 한번 믿어보면 어때?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에는 힘도 없고 영향력이 없고 어떠한 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먼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기 이전에 영향력 없는 복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베드로로 하여금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의 삶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십자가 보혈을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먼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새 사람에게 되게 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경험 없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은 아무 영향력 없이 울리는 꽹과리와 종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강과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회 몇 년을 출석했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죄인됨을 깨닫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기에 그분 앞에 나와서 십자가 보혈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자유케 되고 천국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경험을 하셨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어떤 상황인지 중요하지 않고요. 성경은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경은 약속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조건이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과거가 어떻든지 그 행적이 어떻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전혀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 부끄럽고 정말 후회되는 것은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이 높았는데 예수님을 단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는데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의식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단 한 번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 이것이 정말 어리석고 이것이 정말 부끄럽고 이것이 정말 후회스러운 일이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 직분이 얼마인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나왔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고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지 않았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 앞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을 하고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어떤 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자로 불러주셔서 먼저 그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일상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 두 사건을 기록하면서요, 두 가지 공통적인 사건에서 한 가지 단어를 주목해서 말합니다.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두 구절에서 공통되게 나오는 동사가 무엇이죠? 보시니입니다. 이 동사는 헬라어로의 호라오라는 건데 이것은요, 이 뜻은 그냥 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집중해서 본다라는 뜻이 이 호라오에 나는 동사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두 사건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해변에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뭘 던지는 것을? 금을 던지는 것을 뭐 하신 거예요? 집중해서 의도를 가지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뭐 하신 거예요? 의도해서 집중해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어떤 일이죠? 화려한 일인가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시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과 칼을 드는 대단하고 용기 있는 일이 아니에요. 또한 성전에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매번 상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거룩한 일도 아닙니다. 이 일은 어때요? 어찌 보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냄새나는 곳에 하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일 수 있는 게 금을 던지는 것과 금을 깁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초라한 일, 그런 일반적인 일에서 제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영역을 다해서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눈여겨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지 17절에서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을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보신 다음에 그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를 삼으실 때는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그들이 먼저 그들의 삶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셨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기의 일상의 삶에서 최선의 삶을 사하지 않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찮은 일로 생각하고 등한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면서 부흥회, 집회, 말씀 집회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될 거야? 180도 바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거야 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모든 곳곳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부르시면 그들의 일상에서 그것이 아무리 초라하고 일반적인 일일지라도 자신의 삶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행하지 않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는 그때 뭐하고 있었죠? 광야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꾸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형들은 왕이 되겠다고 후보에 올라갔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자기에게 맡겨진 양 치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어떤가요? 밭을 가는 일상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부르십니다. 바울은 어떤가요? 바울도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처음에 그 열심이 잘못됐을 뿐이지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했지만 그 삶에서 어쨌든 그는 최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사 방향을 바꿔서 그로 하여금 이방의 전도자로 삼으셨지 바울도 단 한 번도 그의 삶에서 최선의 삶을 살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일상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상의 삶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평범한 인물 한 명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300년 전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던 로렌스 수도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요, 전쟁에 나갔다가 실패하고 그의 몸에 불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수도원 담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수도사로 불렸지만 그의 주된 일은 주방에서 그릇을 닦거나 음식하는 일, 시간이 되면 구두 수선실에 가서 남은 수도사의 구두를 수선하는 아주 초라한 일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가 중요한 일을 한다거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렌스 형제는 일상의 삶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허드렛 일이든 그의 책을 보면 프라이팬에 달걀 하나를 볶는 그 일에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하는 말보다 본이 되는 삶, 그래서 300년 전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 인도를 하고 찬양을 했던 그 수도사의 이름은 저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방에서 또 구두를 수선하는 그 수송공의 이름은 저희가 기억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상의 삶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지루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우리의 일상을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해서 목적을 보고 목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난 일주일의 삶을 예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현미경처럼 여러분의 삶을 쭉 목도하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되게 살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얼마나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목요일 저녁하고 금요일 저녁은 제발 빼주세요. 화요일 저녁은 기억해 주시되 나머지 날은 좀 빼주시고 안 봐주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과 저의 대답 아닌가요? 성경은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아무 의미 없는 생활을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집안에서 아무 목적 없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삶일 것 같지라도 자녀를 키우면서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몰아보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반복되는 삶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목적이시 목도하며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 뭐를 기도하며 우리가 그곳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지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있는 곳에서 최선의 삶을 살며 일상의 부르심에도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 부르시고 마지막 사명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일상의 삶에서 고기 잡는 어부의 일에서 최선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는 일상의 삶에서 고기 잡는 일에 최선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눈여겨보시고 목도하시고 그를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특별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 낚는 어부는 뭐예요? 마귀에게 이미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허락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 두 가지를 좀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18절 그리고 20절인데요.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들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첫 번째 그 대한 건 무엇이죠? 버려둔 것입니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시몬과 안드레는 무엇을 버렸어요? 그들의 생명줄, 그들의 돈줄, 그들이 먹고 사는 줄인 뭐를 버린 거예요? 그물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물은 고기를 잡는 유일한 수단인데 그것을 내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요한은 한층 더 뜹니다. 뭘 버렸대요? 배를 버리고 또 뭘 버렸대요?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현대말로 얘기하면 무엇이죠? 여러분의 직장 버리고 여러분의 집 버리고 여러분의 부모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실 수 있으세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저희 한국교회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참 열심과 성김이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간과했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이것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가정을 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이 정말 그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통전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이 얘기하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 봤는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구약과 신약에서 내 부모를 뭐라 그래요?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에서 뭐라 그래요? 게으르게 살지 말고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후서 성도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은 자 모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버리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잘 바라봐야 되는데요. 버리다라는 뜻은 우선순위의 부분을 재정립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을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버려 없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보다 너희 생명줄로 살고 있는 직업이, 부모가, 집이, 재산이, 관계가, 상황이 하나님보다도 높아져 있다면 그것은 뭐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이 정말 다 버리고 가정의 모든 재정적인 책임을 무책임하게 내버리고 부모를 내팽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모든 것들을 밑으로 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버리셨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버려야 될 것들이 남아 계십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봉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일에 관심이 있고 사역에만 늘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일이 넘어가면 성경은 그거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두고 그것보다 더 높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은 그 일들을 행합니다. 버리고 비우는 것,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둘째로 성경은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가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뭐하라 그래요? 끊임없이 비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설령 비운다 한들 그 비운 곳에 죄된 본성이 들어가서 죄만 가득 차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적으로 비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비움의 영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뭘 얘기해요? 채움의 영성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자꾸 비워라, 없애라, 깨끗하게 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죄된 본성인데 그 안에 뭐로 가득 채워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라,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라고 얘기하면서 비움의 영성이 아닌 채움의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그분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복음성가의 가수처럼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원함이 우리의 원함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행동이 머물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무엇일까요? 성경은 딱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예수님께서 이것이 가장 원하고 바라고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도래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한 영혼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할 것들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명령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새 사람 되게 한 것은 뭐하는 거예요? 아직 어두운 데 있는 그 백성들을 끄집어 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먼저 위롭게 했고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를 세운 모든 이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여기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 저는 목사도 아니고 사역자, 전도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전폭했지만 어쩔 수 없이 강압해서 전문이 뭔지 새까맣게 까먹고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어떡해요? 그런데요, 주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일,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일, 그들에게 우리 교회 오자고 초청하는 일, 복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전하는 그 모든 일을 성경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 축제가 벌써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우 또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새 생명 축제는 자리가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지상 명령이고요, 그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하나님 제가 예수님 저를 사용해달라고 고백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이 부르심 중에 뭐만 좋아요? 솔직히 구원의 부르심만 좋잖아요. 왜요? 안 부르시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를 뭐 하시면? 구원의 부르심까지만 부르면 좋겠어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구원받아서 천국 소망을 누리고 그 다음에 뭐요? 아, 평상 일상에서 아 그런 거 모르겠고 전도자이면 거기까지 가지 말고 나를 그냥 어디까지? 구원자까지만 부르시면 참 좋은데 하나님 이 두세 가지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모든 부르심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셔서 구원의 부르심으로 부른 모든 자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르심을 향해 평상의 삶에서도 주의 뜻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상명령을 이루는 특별한 부르심에까지 인도하는 것, 이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다면 일상의 삶, 일상을 받았다면 전도자의 삶으로 가는 것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스테이지가 다를 거예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내 삶이라고 생각하며 그 삶은 주님 앞에 맡기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일상의 삶에서의 부르심에도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 이뤄나갈 수 있는 모든 영원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수와 후회가 있을까요? 하나님 불러놓고 아우 너 아닌가 보다, 내가 가만 보니까 실수했나 보다, 내가 옆에 이집사 불려오는데 너를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세 전부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계획해서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과 다른 어떠한 것이었고요. 부르셔서 일상의 삶으로 전도자의 삶까지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하며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하셔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각자 있는 위치에서 구원의 부르심, 일상의 부르심, 사명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뜻 따라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나를 주장해달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과 실수가 없으신 믿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혹 이 자리 가운데 아직까지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단 한 번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주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남기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그 부르심의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맨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응답함으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지만 주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므로 그러한 삶 살기를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달라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참된 구주로 영접하는 기회가 있기를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죄된 본성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분은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주신다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름에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구원의 부르심, 일상의 삶의 부르심, 사명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는 모든 영원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